우리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억압은 이때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나타났던 이방 민족에 의한 억압보다 더 컸습니다. 이때까지의 사례들 중에서 최악으로 컸습니다. 2절에 보시면 상황이 잘 나타나 있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서 구덩이와 굴을 팠습니다. 거기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구멍에 나뭇가지 같은 것들 이렇게 얹어놓고 몸을 숨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로 피신처인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거대한 견고한 산성이 아니라 임시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돌무더기 산성입니다. 왜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경제적인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약탈했느냐?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얼마나 많으냐.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 소, 나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번 와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면 남아 있는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쌀한톨 남아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돌을 쌓아서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시 거처로 도망자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히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처럼 땅 속에서 벌벌 떨면서 비참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광스러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 저분 교회 집사님이셔. 저분 교회 장로님이셔. 라고 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을 믿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술 파티가 막 벌어졌었어요. 저보고도 술 마셔라! 그러는데 제가 쫄병이었지만 저 교회 다닙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맞아.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술잔을 돌리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광을 다 잃어버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예전에는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어서 몸을 숨기고 싶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은 어떠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강건하게 살아내야 하지만 마치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피폐화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두운 영적인 그 동굴 속에 몸을 숨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동굴 속에서 비참하고 살아계시는 분 혹시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 사사기는 기드온 사사를 전후로 해서 많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드온 전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가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사사를 즉각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내시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설교 한 편을 듣게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8절 이하 10절까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급한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전남 여수에 갔습니다. 첫째 날 함께 도착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자 이렇게 해서 아침 운동을 하려고 이제 체육관을 갔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운동으로 주로 족구를 하는데요. 제가 족구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 이렇게 보여도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이제 좀 풀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이 날아올 때 발을 멋지게 딱 올려서 공을 찼는데 순간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툭 쓰러졌습니다. 아, 근데 족구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5년을 했는데 막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다쳤네. 하지만 잠시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 옆에서 좀 누워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누워 있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게 5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양석회 목사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목사님 119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일어나서 게임 조금 한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통증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양석회 목사님이 제가 부른다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119에 전화해서 아 저기 119죠 여기 40대 중반 아저씨가 운동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빠른지 바로 왔어요. 삐요 삐요 하고 와가지고 저를 들것에 실어서 앰뷸런스에 태워서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야, 앰뷸런스 처음 타봤는데요. 묘하더라고요.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저를 보더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만져보더니 바로 CT 사진 찍어야 됩니다. 제가 CT 사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었어요. 증명사진 외에는 안 찍는데 CT 사진 찍고 이래저래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마취 주사를 진통제를 마약 성분 있는 진통제 이거 놔야 됩니다. 한 6시간 갈 텐데 아플 거예요 하고 탁 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다 못하니까 서울로 빨리 올라가셔야 된다. 제가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제2의 족구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저 스스로의 그 아픔, 부상을 진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파스 한번 바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고 CT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밝혀내면 온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미디안의 억압, 이런 문제는 사실은 2차적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고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줘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의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 당하는지 모르지? 이것 때문이야.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이 죄악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집을 떠나서 그산 웅덩이에서 고생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직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함 받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생겼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죄의 암덩어리가 있다면 CT 사진 찍어야 합니다. 제대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메스를 대고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혼과 영을 쪼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혼과 영이 무엇인가? 비유를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죠.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무엇입니까? 뼈 바깥쪽에 있는 딱딱한 부분이 관절이고요. 뼈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 골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 검인데, 양날의 검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그 관절 부분을 쪼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굉장히 예리해서 안쪽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그리고 각 사람마다 삶의 문제들, 죄의 파편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찔리죠.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찌릅니다. 아프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가 고침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의 암덩어리가 그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통해서 수술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해결함 받고 싶지만 먼저 내 삶을 진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도려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 삶을 진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먼저 그렇게 겸손히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놓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 속에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불며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거기에 회개의 요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 가운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내용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있습니까?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후회와 회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서 후회와 회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후회는 부정적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반대로 회개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 아, 나의 이 기도가 회개인 줄 알았는데 후회였구나, 아니면 후회 있는 줄 알았는데 회개였구나,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와 회개의 첫 번째 차이점은요, 변화의 유무입니다. 변화의 유무.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은 둘 다 슬퍼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심해요. 그런데 후회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합니다. 결과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지만 회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후회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나쁜 삶의 고통이나 나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어떤 환경과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더라도 상황이 좋으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떠냐? 회개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슬퍼한다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결국 죄를 혐오하게 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처리 방식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이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잊었다 생각하지만 불쑥불쑥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또 슬픔이 찾아오고 반복해서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떠하냐? 회개하면 그 당시에는 슬프지만, 눈물 흘리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씻어집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슬픔을 끊어버립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세 번째 마지막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선입니다. 시선. 후회는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런 슬픔에 빠졌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고, 나의 이 실수 때문에, 나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수입니다. 신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을 따르고, 그 신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겨야지 내가 잘살것 같고, 내가 성공할 것 같은 마음. 주변에 아모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마음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돈의 신이,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스펙의 신, 인맥의 신, 성공의 신, 수많은 신들을 내가 쫓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왜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는 도태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이 수많은 신들을 섬겨도 두려움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해소시킬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내가 너희를 종됨에서 구출했다.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 바로 나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이 바로 나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 아니다. 돈이 너의 인생을 이끈 것이 아니라, 명예가 너의 삶을 이때까지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스펙이 너를 이렇게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삶을 이때까지 인도했고, 지금도 너의 삶을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책임질 이는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할 때 쓰셨던 그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너의 미래를 주관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때까지 너의 인생 인도한 나를 기억해.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바로 나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사람들의 신에 눈을 돌리지 마. 돈이 너의 인생 책임져 줄리 없어. 명예가 너의 인생 이끌 수 없어. 네가 추구하는 그 세상의 헛된 신들 쫓지 말고 이때까지 너의 삶을 인도했고 지금도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진단하게 하시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며 회개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